VOA 세계뉴스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이 대중국 정책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위험 방지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어제 프랑스에서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과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오늘날의 경제 세계화에서 의존성은 필수적이며 상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어 겉으로 보기에 위험 방지라는 개념은 괜찮아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개념은 명확한 정의와 경계가 있어야 한다며 양측이 이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EU는 중국에 특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첨단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심지어 더욱 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 총리는 지난 20일 독일에서도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위험 방지 기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독일 정부가 위험 방지를 탈동조화 수행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 총리는 특히 위험 방지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를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적 조처를 관찰한다면 이는 시장 원리와 공정 경쟁, 세계 무역 기구 WTO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는 20일 발표한 새 경제 안보 전략에서 단일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 감소 노력 등과 관련해 위험 방지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미얀마 국방부와 미얀마 군사정부의 무기 수입에 협력한 미얀마 은행 두 곳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범하군이 폭력적 억압을 위한 무기와 장비, 무기제조용 원자재 구매와 수입을 위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관 등에 의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군사정부를 위해 외화를 취급 및 송금하는 국영 미얀마 무역은행과 미얀마 투자상업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은행은 미얀마 석유가스회사 등 국영기업들이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군정 반대 민간인 3,600여 명을 살해하고 19,000여 명을 정치범으로 수감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어떠한 추가 제재에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미얀마의 경제와 정치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서부 도시의 한 음식점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 적어도 31명이 숨졌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저녁 현지 시간으로 8시 40분경 중국 서북부 닝샤 회족자치구 인천시의 한 숯불구이 음식집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일어났지만 1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폭발은 가스 누출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사고의 부상자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현지 당국에 촉구하는 한편 주요 산업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안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지배인과 주주, 직원 등 9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남부 지역을 잇는 다리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러시아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지사 대행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밤사이 촌가르 다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며 다리 한가운데 아스팔트가 뚫려 철근이 드러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살도 주지사 대행은 이번 공습에 영국산 스톰쉐도우 순항미사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권이 저지른 또 다른 무의미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총 4발이었다고 러시아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가 스톰쉐도우 순항미사일 등으로 크림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격 실행 시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수호이 34 전투기 편대가 우크라이나 쿠피안스크의 한 정착촌 내에 국제부대 병력과 무기, 군사와 특수장비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이 탈취 암호화폐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법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사드 기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국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가 결론지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지만 이견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측에 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이건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 직접 제기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the secretary raised directly on his travels. He made clear that PRC officials that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독려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20일 블링컨 장관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 측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든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을 겨냥해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의 개방된 소통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have been very clear is that we will continue to responsibly manage this relationship, maintain open lines.
이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견에 대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와 독재에 관한 분명한 차이를 포함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안과 우리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란 점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의지를 나타냈지만 한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맞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1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의지를 밝힌 것이 한중관계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somewhat helpful to South Korea. I wouldn't want to overstate it. Because I think the problem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un.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중이 이견 관리에 나선 것이 한국에도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도 조금 개선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며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에게 큰 분노를 표출하는 등 현재 한국과 중국 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순종적이고 훨씬 더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을 원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안정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포위망에 대해 앞으로 더 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모든 회담에서 나는 고위급에서 직접적인 관여와 지속적인 소통이 서로의 차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측 카운터파트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우리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21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한국의 다소 복잡한 상황을 조성한다며 중국이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원하는 반면 한국에는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a way in which they can be brought into harmony with each other, but what I'm really trying to highlight here is that China itself is
스나이더 국장은 미중 관계, 한중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현재 미국과 한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중 전략이 잠재적으로 미한 동맹 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중국과 관련된 정책 공조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윤 대통령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중국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스먼 연구원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른다면서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f he blinks, then we're going to go back to the delicate balancing act, right? But if he doesn't and continues down this path, and he's got at least another.
그로스먼 연구원은 한국이 굽히면 한국은 다시 미중 사이의 섬세한 균형 잡기로 돌아갈 것이라며 굽히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3년간 지금의 길을 계속 나아간다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미국과 뗄 수 없는 정도로 연계되고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와도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1일 VOA에 미중 사이에 해빙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회의적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데 대한 중국의 반발과 쿠바 내 중국 도청기지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든 국가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입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fortunately, you know, I think the expression is there's no pain, no gain. I think in order to get to a place where Beijing is going to respect South Korea's interests, there's going to be.
콜비 전 부차관보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이 한국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아시아 전역과 그 너머에서 시범 사례로 각국을 거칠게 다루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고 힘의 우위에서 중국을 대하면 중국은 결국 한국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도 중국에 너무 많이 굴복하면 중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21일 VOA에 중국의 수사적 압박에 맞서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긴장 완화에 나섰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의 앞으로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스 연구원은 중국 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국내에서 압박을 받으면 해외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창 중국 총리가 유럽을 방문하고 베이징 당국자들이 블링컨 국무장관을 접견하며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타이완 대화상대와 접촉하는 등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국회의소 대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한국과 중국 간 경제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was much discussion about small yard high fence, which as you just referred to, where the U.S. is not trying to contain China.
오버비 전 대표는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 전략, 즉 미국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도의 전략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기술 제한의 폭을 좁히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 허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밝힌 것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최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 방침을 밝히는 연설을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 갈등을 지속하는 중에서도 경제 관계는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one of the areas that was very clear in the Blinken visit was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sking countries to decouple.
와이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각국에 대해 중국과의 상업 관계를 decoupling, 분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며 한국도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중국에 대해 경제를 분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탈위험의 차이점을 이해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네더 국장도 중국과 한국이 양국 관계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이 있다며 양국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concern that China has and that South Korea has a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it is related to U.S. policies on exports.
스네더 국장은 중국과 한국이 대화를 나누고 양국 경제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정치적 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네더 국장은 미국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한국의 예외 요청을 수용해 왔다며 한중 경제 관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이 1억 달러 이상의 탈취 암호화폐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고 법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중 1억 달러 이상의 사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민간기관인 후보 연구소가 국가 사이버 안보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o prevent over $100 million in ill-gotten gains from ever being used by North Korea.
미국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추정 역량과 압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련 노력은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해커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올리는 북한 정보기술 인력 모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과 제재 조치 등을 통해 북한이 불법 수익의 상당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에 묶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야망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n North Korea has turned to illicit cyber activities to steal the funds and technical knowledge that it needs.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며 적대적인 국가들이 광범위한 위협 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이버 지원 수단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들이 민감한 기술과 영업기밀, 지적재산, 신원정보 등을 탈취하고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핵심 인프라를 파괴적인 공격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20일 국가안보 사이버부서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직이 국가 위협 행위자, 국가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관련 자금 세탁업자, 사이버를 이용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차단 활동과 사법 조치의 규모와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대적 국가들의 정교하고 공격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당국 중 하나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위원장도 20일 관련 국제행사에 참석해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로메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과 경제가 사이버 보안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더욱 조직적이고 혁신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에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라자루스 그룹과 같이 국가가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로메로 위원장은 언급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의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17년과 지난해 이사회 결정, 지난해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왔습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국제항행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임시 배치 6년 만에 정식 배치를 향한 기지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관심 대상이었던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기지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가 6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이번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잖아요. 그전에는 약식 평가를 했거든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정식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수와 하수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기지 전반의 인프라 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한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기지 내 새 시설물에 대한 설계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2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기지 내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추가로 좀 될 것이고 또 저희가 환경부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좀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3월 대구 지방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1차로 레이더 한 대와 미사일 발사대 두 기가 배치됐고 그해 9월 미사일 발사대 네 기가 추가 배치되면서 한 개 포대 규모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성주 지역 주민과 종교 시민 단체들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정상적인 기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한 장병들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식수와 식량, 유류 등을 헬기로 공수받아야 했고 발전기용 유류가 제때 보급되지 못해 레이더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2016년 말 박근혜 당시 정부는 약식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뒤 성주 기지를 정상 운영하려 했지만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사드기지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지난해 기지에 대한 상시 접근 조치를 통해 물자 반입을 원활하게 하고 2차로 4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공유하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것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당초 방침에 따른 겁니다. 사드기지가 정상 운영되면 진화하고 있는 이 무기체계에 맞게 다양한 훈련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 3월 미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때 원격 발사 장비를 동원한 사드 발사대 기지 밖 전개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드와 함께 한국이 개발하는 LSM이라든지 패트리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사드기지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발하거나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고 특히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부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레이더를 들여오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원격 발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논리가 약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중국이 구실을 삼은 거는 레이더의 문제가 컸죠. 근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도 원격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뭐 발사대만 추가 배치를 했을 경우에 중국이 과거에 반대했던 그런 논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모의 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 철수를 압박하긴 어렵다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하고 반중 정서가 강한 것 또한 중국의 부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성주 지역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친정부적인 성주군 주민 한 명을 포함해 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강행했고 4개월 동안 해야 하는 조사를 불과 3개월 만에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테드리우 하원의원이 20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미국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19명과 하원의원 53명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난민기구의 최근 보고를 인용해 세계에서 3,520만 명 이상의 난민 등 강제 이주민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8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 난민의 76%가 중저소득 국가에 수용됐으며 재정착 장소 부족 문제로 인해 재정착이 필요한 취약한 난민 중 1% 미만이 재정착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난민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망명을 추구하는 건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국제 망명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미국의 난민 및 망명 시스템의 중심 원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박해, 착취, 고문을 피해 도망친 전 세계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2000년 12월 총회에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유엔 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즈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 주도하고 강제 이주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인도적 지원 전달에 전념한 덕분에 수백만 명의 난민들은 식량, 피난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다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폭력, 기근, 억압을 피해 도망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의 등불이었다며 우리는 자유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큰 위험을 무릅쓴 전 세계 수많은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의회에선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달 중순 의회에서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개최한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에 귀국 중인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강제 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공동회장인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특히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유엔 난민협약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에게 중국 정부가 주거증을 발급하고 공공서비스도 받도록 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한 다섯 개 권고안도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자료에 아직 중국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이 북한 남포에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건데 올해에만 14척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화위안다 79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화위안다 79호는 현지 날짜로 지난 19일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만나는 남포 인근 해상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를 토대로 화위안다 79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로 연동된 이름은 화위안다 79호지만 AIS를 통해 발신된 선박명은 PUYBN호로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화위안다 79호가 국제기구 기록상으론 중국 선박이란 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선적으로 인식되어온 선박이 갑자기 북한 해역에서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국 선박이 최근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고 이런 내용이 아직 IMO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는 21일 현재 이 선박의 IMO 번호와 연결된 선박을 중국 선적에 화위안다 79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GISIS에 따르면 화위안다 79호는 2004년 11월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소유주 역시 중국 장시성 소재 주장 마오순 쉬핑으로 2004년 11월 15일 등록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상황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BOE는 올해에만 모두 13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9호와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 해연 8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 설경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위안다 79호 사례를 더하면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취득한 선박은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2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들 14척은 모두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과거 해외 운항 기록이 없는 1000톤에서 6000톤 사이 소형 혹은 중형 선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진 타이완과 한국 소유 선박이 북한 선박이 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모두 중국 선박에서 바뀌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 선박이 북한에 매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21일 북한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에 몇 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 조정관 대행은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됐다는 BOE의 보도와 관련해선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E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의 중국 회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국들이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최근 역내 긴장이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국인 폴란드와 스웨덴, 스위스 대표들이 지난 20일 연례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연례 협의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과 그것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담 이후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점 논의 분야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도전으로 대화와 소통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국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한반도에서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행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절충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해법 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감위 참여국들은 관련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국 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역내 지속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수립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휴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판문점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당시 유엔군 측은 스웨덴과 스위스, 중국과 북한 측은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지정했고 현재는 스웨덴과 스위스, 폴란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협정문 41조에 따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과 감시, 시찰 및 조사를 집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매년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인에게 총 4천 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도우면서 북한인들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계속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부분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2022년에 북한인에게 4,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에 발급한 4,093건과 비교해 630건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이들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내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조사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위반해 북한에서 온 이주민들은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에서 강제 노동 조건하에 계속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보고했지만 2022년에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는 회원국 내 모든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 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대북 제재 결의를 자국 내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강 차관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무시하고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걸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또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2016년 체결한 불법 체류자 상호 인도 협정의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인, 심지어 난민 지위를 가진 북한인들도 추방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체포, 투옥, 강제노동, 고문, 때로는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측통들은 이것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 인신매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중국 부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매우 취약한 북한 이주민들 사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돌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인신매매 피해 의심자에게 송환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팬데믹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제3국 내 망명 신청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 망명 희생자들을 계속 구금하고 일부는 강제노동수용소 등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국경 근처에서 난민을 감시하고 지원하려는 유엔기구들의 접근을 계속 제한했다며 중국에서 정식 이민 신분 없이 거주하는 많은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범들은 일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유인, 마약, 구금 또는 납치의 유흥업소와 술집, 인터넷 음란 사이트 또는 강제 결혼을 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뷰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항공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20일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6월 16일 양자 항공통합훈련을 하고 미일 동맹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억제 옵션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 KC-135 급유기의 지원을 받은 미 해병대 F-35 전투기 4대가 일본 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4대와 통합돼 일본과 영내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인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역에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고 지역 평화와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하며 일본의 철통 같은 방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항공모함이 동원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프랑스와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 감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3자 해상연합훈련을 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20일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JS-32달의 함이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함, 순양함인 USS 로버트 스멀스함, 프랑스 해군 프리키탐 FS 로레인함과 함께 3국 연합훈련인 노블 버팔로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의 대규모 국제훈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해상자위대와 프랑스 해군은 정례적인 양자훈련과 동맹인 미 해군이 주도하는 다자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위대 함대는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과 무력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 안보 환경을 위해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해군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같은 날 미국, 캐나다 해군과도 3자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일 보도자료에서 일본의 JS 이즈모함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인 USS 라파엘 페랄타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인 몬트리올함과 3국 훈련인 노블레이븐 23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 호위함대 사령관인 니시야마 타카이로 소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해군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사카이로 소장은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전술 능력을 향상하고 참가 해군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에서 임신한 채 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제 낙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 행태이며 유엔 측에서도 인정한 반인도적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겪는 낙태 등 인권 침해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21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최근 제기됐던 북송 탈북 여성들의 낙태 문제와 관련한 비의의 서면 질의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임신 중지, 즉 낙태가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북송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 임신 중지는 반인도 범죄에 포함되는 중대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는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는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인종차별,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도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최 담당관은 북한의 지배계층에선 적대계층에 대한 박해뿐 아니라 순수 혈통 보존에 대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적 행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선 순수한 한민족의 피를 타고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임신 중지는 북한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이를 저버린 탈북 여성의 행위에 대한 자의적 처벌 측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정보와 자료를 볼 때 이런 행태가 국가 차원의 인종차별 정책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청문회를 열었던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크리스미스 공동의장은 행사 후 VOA에 일부 패널이 제기한 송환 여성에 대한 낙태 문제는 북한이 이를 매우 인종차별적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our witnesses today made very clear that the North Koreans look at a baby who has ethnicity that includes Chinese.
스미스 공동의장은 김정은과 그 측근에게서 비롯되는 이러한 강제 낙태를 중국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왜 이를 허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든 절대로 소중하고 신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패널로 출석한 전한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가는 보고에서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하는 게 역설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신 법률분석가는 중국 당국은 중국인의 피가 북한인의 인종적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탈북 여성들을 그들의 아기들에 대한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가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대량 낙태나 영아 살해를 자행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고 동족을 상대로 한 이런 행위를 허용하는 나라도 중국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관한 비의의 서면 질의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중국 외교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문의에 21일 현재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633년 6월 22일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철회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1년 전 1632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지동설을 옹호하는 책이었습니다. 결국 책은 금서가 되고 1633년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1633년 6월 22일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단적인 견해, 지동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지동설을 저주하고 증오할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300년 후 1965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단이 돼 재판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고 1992년 10월 31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이의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택연금형을 받고 1642년 생을 마감한 지 350년 만의 일입니다. 1969년 6월 22일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았던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랜드가 사망합니다. 주디 갈랜드는 13살에 MGM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맺고 17살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 역을 맡아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직접 부른 노래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가수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19살에 밴드 리더 데이빗 로즈와의 첫 결혼을 시작으로 네 번의 이혼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리다 47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1997년 사후에 주디 갈랜드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주디 갈랜드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주디에서 배우 르네 즈웨거가 주디 갈랜드 역할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ll
find me.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이 서로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비오웨이가 보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는 오늘날의 미국을 이뤄놓은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위대한 정치인, 과학자,
젊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과학 전문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발라라로 날아간 우주인, 신대륙을 탐험한 개척자들도 소개합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의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발명가들.
그의 정식 이름은 조지 웨스팅하우스 주니어입니다.
인종적 차별을 타파하고 민권 투쟁에 앞장선 이들. I have a dream.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여성 운동가들은 세계 여성들에게 희망의 횃불을 밝혀줬습니다.
수잔 앤서니는 1868년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헌법.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제시 오웬스는 베를린 올림픽 4관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I hear the train a-coming. It's rolling around the bend.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